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살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열매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디모데와 바울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진 아버지와 자녀, 스승과 제자 같은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떤 혈육 관계보다도, 세상에서 맺혀진 어떠한 그 관계보다도 강하고, 그리고 또그 두터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친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겪는 것들은 핍박이고 그리고 환란이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러한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그 디모데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같이 동조해서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그 디모데는 자기도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자기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것을 이렇게 두려워한다 그럴까? 그것을 걱정해야 되고요. 뭐 그리고 또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을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두려움이 전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육을 가진 그러한 그 반응은 모든 사람이 육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은 이렇게 반응적으로 자동적으로라 그럴까?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뿌리로부터 생긴 아담의 후손이 가진 육의 본질적인 그러한 싹입니다. 거기에 열매예요. 그래서 불신의 뿌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 불신이라는 그 뿌리에서 싹이 나면은 결국 거기에 불안, 초조, 두려움, 걱정, 원망, 그리고 결국 뭐 지치고 좌절하고 또 슬퍼지고 결국은 너무 힘이 드니까 정말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울한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생기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아무 힘이 없고 자기 스스로는 지혜도 없고 어리석고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고 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뢰가 결국은 우리를 평강을 갖다 주고 기쁨을 갖다 주고 소망을 갖다 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동고동락하는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그리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의 차이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오는 싹 열매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복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겪는 것, 가정에서 겪고 이웃에서 겪고 사회에서 겪는 거는 핍박이고 오해고 곤란함이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었어요. 그들은 쫓겨다녔고 그들은 돌팔매를 맞았고 그들은 재산을 몰수당했고 그리고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도를 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떠한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근심 걱정을 갖고 있었다 그래도 그것이 꼭 우리가 뭐 정말 믿음이 없다 그러한 것으로서 그 비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잘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이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다 알아준다면 애써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고 그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상식과 모든 이론과 모든 것들은 그 예수님 빼놓고 십자가 빼놓고 결국 보이는 거, 또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자기들이 바라는 거, 자기들의 그 어떤 잣대에서 계산되고 헤아려진 그것들을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그 이론들과 상식들에도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진리는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그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진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것 때문에 아무리 오해를 받고 업수여김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제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부터 얘기합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 디모데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고 그것이 그 외전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이것을 그냥 외조모하고 그냥 엄마하고 그렇게 해서 저절로 그 뭐라 그럴까 혈육을 통해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오해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혈육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이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경우 외조모에게도 있었고 그 어머니에게도 있었고 디모데에게도 있는 그러한 축복이 그 가게에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떠한 믿음이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는 뭐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고 육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고 말만 잘하는 믿음, 허황된 것을 쫓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거짓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예요. 그런 믿음이 지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할머니나 어머니를 통해서 보았고,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서 훈련받고 익혀졌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를 불릴듯이 하기를 위해 원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생각하기에 디모데가 지금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뭔가가 지금 겁먹은 어린 소년 같은 그런 그 디모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없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가 보는 세상, 그가 보는 어른들, 그가 보는 주위 사람들은 훨씬 강하고, 훨씬 크고, 훨씬 공격적이고, 위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마음으로부터 위축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바울이 안수를 함으로써 디모데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마음,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마음으로도 써 있고 어떤 데는 영으로도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뭐 어떻든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은 두려움의 마음,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을까, 내가 오해 당할까, 내가 해를 입을까를 걱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 자신은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주위 사람들을 걱정한다고 그럴까? 저는 또 걱정이 안 돼도 본인이 걱정하고 있으면 그 걱정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자꾸 맞춰주기 시작하면은 정말 오도가도 못하고 띠도박도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아, 이러다가 내가 그 사람에게 질질 끌려가겠다. 이 상황에 질질 끌려가겠다. 제가 하나님한테 붙어야지. 그 사람하고 붙고 그 사람한테 맞춰줬다가는 이건 둘다 넘어지고 둘다 정말, 두려움의 영에, 근심 걱정에, 슬픔에, 무슨 좌절에, 그냥 같이 늪에 빠져버리겠다라는 그냥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이제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건져주고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알아주고자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안 하고 나를 붙들고 나를 잡아당기면 어떡해요? 둘다 쓰러지고 둘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주신 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 영의 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지. 물에서도 불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서 그 40장, 41장, 42장, 43장 쭉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제가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다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제게 첫마디가 근심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주셔요. 아, 내가 속에 그 근심 걱정이 있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근데 두려움보다는 근심 걱정이 저에게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지체들이 있고 뭐 형제들이 있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다 보니까 제가 그걸 자꾸 짐을 질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무리 해주기 원해도 정말 하나님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대신 벌받 뭔가 이렇게 다그 고통을 하고 그 사람은 그 아이들은 그 형제들은 거기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아무리 마음으로 절실하게 원한다 그래도 숨을 대신 쉴수 없고 대신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대신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 짊어져야 되고 각각 가야 되는 정말 그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형제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주라.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하고 축복하라, 평강을 빌어줘라. 하나님은 저보고 대신 짐져주고 대신 살아라. 대신 네가 그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거는 아닌데 우리가 짐을 나눠진다 그래도 그 짐이 예수님이 져주시는 짐이지 제가 질 짐이 아니거든요. 제가 져서 되는 짐이 아니거든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주제 파악하라고 네가 나한테 엎혀 있고 네가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고 네가 나 없으면 숨을 못 쉬는 사람이요 존재가 없는 사람이요 네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 않냐 근데 네가 자꾸 뭐를 하려고 그러고 뭐를 자꾸 하겠다고 하느냐라고 저를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근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되 어떤 게 사랑인지 뭐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다 해주겠다라고 마음은 갔는데 어떤 게 유익한 건지, 어느 만큼 해야지 되는 건지, 참 지혜가 없고, 참 무력하고, 참,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고, 그런 저 자신을 항상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거를 비춰주셔요. 하나님, 제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키워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가 난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지혜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에게 성령님 친히 역사하셔야지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듣게 하시고 친히 그 역사하셔야지만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 그들에게도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걔네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 아이들을 키우라고 저를 키우시는 거를 보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엄마로 자라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할 때마다 결국 내가 사랑해서 섬겨서 상대방들이 살아나고 상대방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자라고 제가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 그 이전에 제 주제 파악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두렵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무서우면은 엄마 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안으신 그 분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품에만 있다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도 없고,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어떤 흑암 권세도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음부 세력이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 지켜주심, 붙들어주심, 막아주심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우리에게 오신 그분 자신, 그 영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얘기. 근데 그분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영이시냐?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다. 우리 능력은 알아요. 근데 여기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그 리더로서 큰 소리치는 그러한 능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쭉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해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니 그것이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받은 그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네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그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거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순종해서 사는 길, 복음의 그 길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한발한발 나아가는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복음은 구원받은 모든 자의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큰 재물을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고난받는 그 길에 자원할 수 있는 그 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가치가 그 고난에 비할 바 아니고 세상에서 겪는 어떠한 것에 비할 바 없는 그러한 정말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굉장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복음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죄를 져서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 자체가 고난입니다. 평강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의 평강을 뺏기는 거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평강은 깨져요. 그것이 어떤 조금만 거래도. 그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가 뭐를 의롭게 해서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잘해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우리를 택하기로, 우리를 부르시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렇게 정하셔서 그분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옮겨졌다예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옮겨졌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셨다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냥 은혜라 그래. 그 은혜는 선물입니다. 조건 없는 선물입니다. 뭐를 해야 주는 것도 아니고 주었기 때문에 뭐를 해라 하는 그러한 조건도 없어요. 주고 싶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시고 싶어 하셔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수고하고 짐진 자는 내게 와서 쉬어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대상은 사실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나 여기 부르셨고 택하셨고 하는 그 말이 있는 거는 그 누구든지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믿고 그 마음을 줬게 되는 것 자체도 또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울이고 또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가 동일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하니까 은혜 받았다. 누군가 저를 보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좋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셨다.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수긍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런 은혜를 안 받았나? 저는 특별한가? 저는 특별하다는 생각은 해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는 살 길이 없는 그러한 절망과 고통과 그러한 그 갈등과 어려움을 어려서부터 해왔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누가 과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남편 삼았다. 그래서 과부가 된게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은혜를 입었다. 본인이 이 모든 것 통해서도 복음이 가장 큰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속자, 나의 지혜, 나의 의, 나의 거룩으로 모시는 정말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그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동행하는 그것에 내 장애가 오히려 유익하게 됐고 오히려 그것이 정말 내게 그 예수님을 많이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기 위해서 너 장애인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전에 그 이사야서 54장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하면서 그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라고 하신 그 54장의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라 그랬어요. 저는 사실 부부관계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남편이 스파이로서 간첩 활동하기 위해서 방송국집 딸인 저를 접근해서 속여서 결혼을 했고, 그 후에 저의 결혼 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거짓 위에서 시작돼서 거짓 위에서 사서 왔고, 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뭔가 이용당하는 것 같은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사랑해서 사랑의 가정에 그러한 둘이 마음 앞에서 그런 것들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 되니까 이제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러면은 뭐가 되리라.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남편이 자수하고 그리고 그 남편 일로 부모님들이 정보부에 끌려다니고 모두가 이민을 가고 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 가족들이 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배후에 하나님 계셔서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아시는 일이요. 이걸 모든 걸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남편의 그러한 부분까지도 그 남편이 자기가 택해서 제일교포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가정에 그 시대에 그 모든 거를 정말 우리가 한국에서 나서 제 나라 제 부모 밑에서 산 그러한 우리가 뭐라고 할수 없는 그 아들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멘.
정말 그 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우리 집과 그 우리 저와 그 뭐랄까 이어주셨나. 하나님이 저를 만세전에 택하셨다고 제가 믿는데 인간의 자식한테도 좋은 것줄줄 아는 그 정말 악한 부모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남편과의 결혼을 예수 안 믿었을 때라 할지라도 허락하셨을 때 이것이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 거기에서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리라라는 걸 제가 믿었기 때문에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사실 이 54편 4장의 말씀은 그 바벨론 포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으로 저는 저에게 와 닿던 거예요. 남편에게 뭔가 정말 아내로서의 어떤 보호도, 역임도, 그러한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러한 속에 있으면서 버려진 듯 살았지만, 제가 남편에게 버려진 것보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저를 주셔준 그것 때문에 제가 기뻐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또그 하나님이 저를 주셔준 것뿐 아니라, 그 남편을 저와 함께해서 택해 주신 거를 제가 믿은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 모든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역사심이나 이렇게 뒤돌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처음 들었나, 언제 처음 하나님 만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한 번은 일본에서 아이들 셋, 그때는 막내가 태어나지 않아서, 셋째 아이가 8개월 됐을 때예요. 일본 성도들 한 70여 명과 같이 교회 성장 세미나로 한국을 가게 됐는데, 그것이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가게 해주세요를 쭉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본 사람들보다는 좀 먼저 간 거예요. 일본 사람들과의 그 세미나 기간은 일주일이지만 저는 이제, 친정은 그때 이미 미국 갔지만 한국에 외할머니 계셨기 때문에 이제 외가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먼저 갔습니다. 저와 같이 가려 했던 그 저를 데리고 가려 했던 일본 장로님은 패스포드를 두고 와가지고 중간에 오다가 어떤 호텔에다 두고 와서 결국은 제가 그분의 집만 갖고 오고 그분은 저랑 같이 못 왔어요. 남편은 그때 저를 비행장까지 데려다 줄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가정도 버린 채 정말 저와 아이들은 남편에게 버려진 그러한 삶이었어요. 근데 김포에 도착했을 때그 짐을 찾는데 저희들 짐 그리고 그 장로님 짐까지 제가 찾는데 마이크에서 저와 저희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부르는 마이크 소리로 들었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 하여튼 짐을 찾아가지고 나와서 그 거기 이제 안내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그 저희들 이름을 부른 기록이 없대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 그 장로님 비자 문제 때문에 제가 타고자 했던 비행기 타지도 못하고 고다음 비행기를 탔고 제가 아이 셋을 데리고 짐은 잔뜩 끌고 누가 마중을 나와서 누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아이들 하나하나를 이름 불러주신 그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졌을 때 모든 두려움이, 모든 불안함이 싹 가셨어요. 그것이 남편이 자수하고 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한국에 다시 돌아간 그때입니다. 남편 자수하고 한 5년 지난 후에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정말 그 남편이 간첩이었던 것부터 자수한 거, 그리고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살게 된 거,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우리가 버려졌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예요. 저는 뒤돌아볼 때참 자상한, 정말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이 남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그 돌봐주시는 그 울타리 속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아프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또 모두가 천사가 되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 속에 계신 하나님 아니고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삶 속에, 저의 마음 속에, 저의 생각 속에, 저 자신과 저의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손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셀수 없는 많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스토리가 하루하루를 저를 이어졌고 그것이 저에게 정말 행복이라 그럴까, 기쁨이라 그럴까, 평강이라 그럴까, 그것이 저의 그냥 삶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할머니, 두 할머니의 부모의 사실 아무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딸 부잣 집 맏딸로, 방송국 집 맏딸로 학교에 다닐 때도 뭐6.25 있고 무슨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찌뿌리 먹고 정말 사회는 어지럽고 가난하고 너무나 그러한 혼돈된 그러한 사회였지만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먹을 것 걱정하거나 남한테 무슨 업수여김 받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일본의 남편 결혼해서 그때부터 사는 삶은 일본인도 아니고 제일교포도 아니고 남편 하나 따라갔는데 그 남편에게서 버림받고 그러면서 그 남편은 그냥 버려진,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그 남편의 사상, 그 남편의 삶 자체가 가정생활을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자기 그 혁명가처럼 그렇게 자기를 내버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나? 일본에서 제일교포로 사회적인 아무것 없이 또 그의 가정 환경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남편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는 말을 매일매일 이렇게 실감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제가 제 남편을 생각할 때 저에게 남편 역할을 하는 사람보다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제가 오히려 그 뭐랄까 주 안에서 보면은 자식같이 품어야 되는 사람이고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고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 받쳐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응원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남편 되어주셔서 그래요. 그리고 저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저희 남편에게 대한 마음으로 항상 비춤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가엾이 여기는 아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아들, 하나님이 용서한 아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아들,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 아들. 그래, 저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정말 아들로서 제가 저의 남편을 그냥 섬겨온 거예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남편 역할을 너무나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럽니다. 아빠가 너희들을 돌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돌봤잖아요. 고아도 돌보고 과부도 돌본다 해서 사실은 주 안에선 고아도 없고 과부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고 과부되고 부모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남편으로서 계시는데, 우리가 과부되었다, 우리는 버려졌다, 우리는 사랑 못 받는다, 우리는 의지할 자가 없다, 허허벌판에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슬픔 속에, 자기 연민 속에 빠지지 말으라고 항상 그래요. 우리의 고난은, 물론 바울이나 그 디모데가 겪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괴로움이 족하고 수고함과 슬픔이 많은 삶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남편이 안 도와주고 서포트를 안 해주는데 아이 내 때리고 제가 몸은 자기 하나 감당하기도 어렵게 진통제로 살면서 아프면서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거는 생각할 그러할 만한 그 뭐랄까 근거가 저한테는 없었어요. 뭐 통장을 가져야 계산도 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만 힘이라도 있어야 이거를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불릴까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원래가 말씀을 주시기를, 우리 다 받은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너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는 내 자녀로 지금 내가 낳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네 아버지야.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인정 안 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아니 세상까진 관계없고 네 남편이 너를 버리고 네 부모가 너를 버려도 네 자식들이 너를 안 봐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나는 너를 안 버려.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를 내가 잡을까?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거를 내가 잡고 슬퍼할까? 이건 제 선택인 거예요. 은혜로 받은 그 선물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그 선물은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살수 없는 중에 살리시는 하나님. 저는 마당에 꽃나무들을 볼 때라도 또그 사람들을 볼 때라도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고 손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국에 갔다가 이제 한 닷새 머물고 일본을 갔는데 그 동안에 이제 일본에 가서 한 2주 있는 동안에 그 이북에서 미사일을 한다고 뭐 4월 며칠 며칠이라고 하면서 10일 15일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일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도 많은 질문을 받고 그 뉴스가 계속해서 일본의 가장 큰 뉴스가 매일 북한의 미사일 얘기였어요. 한국은 오히려 그냥 맨날 있는 일 같이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일본에선 그게 굉장히 불안한 뉴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아무 일 없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일본에 와 있으니까. 제가 한국에 갔는데, 제가 일본에 곧간그두 주일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사실 믿어요. 왜? 저는 한국이 어렵다면 그 어려움을 같이 겪고 싶은 사람이지, 피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맑은 공기 속에서, 푸르름 속에서 살아요. 파란 하늘에 정말 밝은 햇볕을, 정말 반짝이는 햇볕을 보면서 삽니다. 그러면은 다 데리고 오고 싶고, 아니, 이거 다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뭐 그런 것보다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72년도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난 한국 사회의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저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외국에 있기 때문에 본국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 거기서 겪지 않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무슨 유행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저에게는 끊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국을 오가게 된건 90년도 들어서입니다. 그러니까 72년도서부터 90년도까지 그 안에 20년 가까운 시간이 저에게는 한국과 공유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많은 아픔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나중에 알면서 참 미안한 거예요. 4.19, 5.16 겪었지만은 맨날 데모하는 데서 그러고서는 봤지만, 그러나 제가 학생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광주 사태 속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위 한국의 암흑기라고 하는 그 속에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똑같은 지구상에서 난민촌이 있고, 온 마을 전체가 에이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고,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는 거를 속수무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미안하지요. 우린 배불리 먹고 있고, 좋은 공기 속에서 맑은 물을 먹고 있는데, 그게 우리들이 그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니고, 그들보다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평등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그 내용이 복음이라고요. 복음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나의 복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계 전 인류에게 복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나 미안하고,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지경을 넓혀라. 넓히는 만큼 내가 모아주리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지경을 넓히고, 섬기는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같이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건지시기 원하시는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면 정말 내가 너의 이가 날카로운 세타잡기로 삼아서 산들을 쳐서 부수게 그렇게 만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우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건 우리 자신의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쳐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거 아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자기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어떠한 마음, 어떠한 원함을 갖고 그것을 집착하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같고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감당하지 못하느냐? 세상의 것 갖고 그들을 유혹할 수도 없고 그들을 두려움에 빠뜨릴 수가 없거든요. 그들의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정말 당연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다른 거라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근신,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것. 하나님은 절제의 영이십니다. 네가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하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고 두리번거리지 않기 위한 그것이 근신이에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로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대로 좇아서 사는 그 삶이 근신입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시는 그 삶이 근신인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거는 바울의 사역을 보면 알아요. 선교 선포하러 다니고, 그리고 그는 열두 제자 속에 들어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는 어떤 한 교회를 세워서 그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을 세우면서 그 교회 전체들을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받아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바울을 사도라고 얘기해요. 또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니까 교사 역할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은사로 그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걸 왜? 복음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위험에 처한다. 그렇지만 내가 부끄럽지 않다. 내가 죄를 져서 하는 거 아니다. 오히려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게 하심대로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받는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했다. 그것이 사도들의, 초대교회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나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바울이 복음으로 살면서 고난받으면서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였어요.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의탁한 것을, 바울이 뭐를 의탁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으로 사는 것을 의탁한 거잖아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자기 자신이 사는, 그냥 말만 해서 자기는 실격자가 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의 열매가 자기 삶 속에, 자기 안에 있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하게 하심대로 순종하는 그의 그 삶, 그것을 아, 하나님이 이제 내게 하라 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의탁했다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하게 하심을 좇아서 말하고 행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저기 다른 사람들 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인간적인 것, 어떠한 것,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돈과 경험과 어떠한 사회적인 뭐와 여러 가지 재능들 다 해서 그것 갖고 하려고 그러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성령으로만 하려고 그가 마음을 못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니할까 봐 항상 사람들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방 전도를 했습니다. 이방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미신이 있고 다른 우상 숭배가 있고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이 그들에게 일하기 시작하면은 바울은 그걸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성령의 그 일하심, 성령의 내주가 바울에게 보여지면, 바울에게 그것이 믿어지면, 그들을 성도로서 받아들이고, 그거를 교회로서 세우고,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수 있었나? 그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한게 아니라요. 뭐든지 정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에게 그들을 위탁한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면은 뭔가 지도해주고 싶고 뭔가 얘기해 충고해주고 싶은 그렇게 하면 될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들을 자세가 안돼 있고 들으려고 안 하면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빨리 깨달아서 빨리 자라서 빨리 고통 안 하고 좀 편한 길로 가서 그걸 내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에 주지 마라 하셨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항상 제그 생각 안에, 마음 안에 품는 것은 항상 해야 되는 일이지만, 소위 말하면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네가 잡아 빼지 마라. 나뭇가지를 잡아 빼서 자라느냐? 꽃을 네가 손으로 펴서 꽃피게 할수 있느냐? 아니, 오히려 상한다. 하지 말아라. 저희 아이부터 시작해서 영혼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말, 그 생각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아직 그들이 준비가 안 됐고 아직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뭐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 잘하는 거 기다리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하리라를 제가 믿어야 되는 거. 뻔히 일로 가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당자가 나가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글로 가면 길 잃어버리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하면 넘어질 텐데. 그렇게 하면 다칠 텐데. 그렇게 하면 올무에 잡힐 텐데.
아멘.
가르쳐주고 선포해서 또 일일이 그것을 정말 안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아무리 해도요. 정말 사람은 제각기 자기 길을 가더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고요. 정말 은혜는 하나님 앞에 입 벌리고 늘 하나님 쫓으려고 눈을 반짝반짝 거리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영혼들.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근데 정말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서 않기 위해서 세상에 어리석고 약하고 없는 것 같은 자를 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라. 두리번거리고 이것저것 일 저지르고 자꾸자꾸 하는 거는 역시 가졌기 때문에 할수 있기 때문에 뭔가 안다고 하기 때문에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할수 없는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갖지 않고, 정말 내가 어리석고, 내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살 수가 없다는 거를 실감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좌정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좌정해서 그 하나님께 받아서 그렇게 사는 거를 감사하고 기뻐하지, 그거를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움직일 수 있고 난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할수 있는데 하는 사람이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은 마치 고역을 치르고 마치 뭔가 우리가 묶어놓은 것처럼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자꾸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가를 알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그걸 다 지켜주실 것을 그가 확신했던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가지고 지금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엄마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바울을 보고 그 바울이 어떻게 살고 있나, 복음을 위해서 어떤 거를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살고 있나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하나님의 것들을, 그 아름답고 선한 그것들을 지키라. 인간이 갖고 태어난 그 육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더럽혀지고 이기적이고 정말 악한 거지만, 너희 안에 선은 없대 하나도 없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받은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부탁받은 그 화평케 하는 직책과 화평케 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그 은혜는 아름답고 선한 것이요, 바른 것이에요, 올바른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신령한 좋은 썩지 않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나를 섬기듯이 섬기고, 나를 용서하듯이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대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라 하는 대로 말하고 하라 하는 것만 행했다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무엇이건데? 오직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그분에게 듣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의 하게 하심을 좇아서 성령으로 사는 그러한 삶. 그것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요. 또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그리고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그 말씀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어떠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임하셨고 지금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름답고 선한 그 뜻, 정말 사망을 패하시고 그 썩지 않는 영생케 하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명이 되시고 저희들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 오직 그 뜻대로 일하시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좋은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리시고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